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듣는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생명으로, 또 힘으로, 소망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신 주님,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그 여자를 만난 예수님, 그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확신을 가졌지요.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모든 걸 다 안다. 그리고 그는 또 금방 그것을 전하고자 물길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서 그냥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믿었다 그랬고, 또 그냥 믿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와서 보라 그랬고요. 그 여자의 말이 어떤 권세가 있거나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 여자가 전한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에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같이 있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친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번에는 여자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친히 듣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분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알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 거하라. 그는 참되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긴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 모시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도 우리는 다 행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저것 공부하고 이것저것 많이 들었고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틀을 유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기적 기사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거를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하고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인 것보다는 그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기적기사와 말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적기사와 말씀이 별개의 것으로 돼버리면은 이것은 굉장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저는 기적기사를 결코 이렇게 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기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중에 인간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기적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어그 무리를 걷는 거나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기적기사 속에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줬는 것이 아니라 기적기사를 줬으면 기적기사를 행하는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기적기사 무슨 예언이나 무슨 방언이나 또 치유나 그러한 능력 행하는 귀신 쫓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령의 일 그리고 말씀의 역할을 따로따로 놓으면 우린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가르는 셈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을 믿으며 왜 예수님을 따르며 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나의 마음의 동기, 나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비춘받는 얘기지. 지금 다른 사람들, 은사 가진 사람들은 마치 말씀을 쫓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줬지 않고 그냥 은사만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심을 좇아야 되는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하라 그래서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안 하면은 가짜라고 하든지 넌 능력 없어라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업소여길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요구해서 하라 말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그 뜻대로 이쪽에서 필요를 하고 이쪽에서 정말 그 가져야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은사 가진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게 되고 나도 미혹당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지? 결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쓰라고 그러면은 그럼 나는 그 사람 쫓아가겠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병 고침을 받아야지 지금 사탄이 우리를 병 고쳐주고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그런 데에 우선 병 고침만이 목적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그냥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병자들이 병 낫기를 구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손길에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항상 뭐예요? 믿음을 이끌어내 주세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사람에게 그게 믿음의 도움이 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믿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지 그냥 자비 베풀듯이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병다 나라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오늘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죠. 이번에 두 번째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 후에 그 먼저 들어가 이렇게 동하게 하는 물을 휘저은 천사들이 이렇게 휘저은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지금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문 옆에 있는 그 행각은 원래 부자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사교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베데스다 연못 덕분에 거긴 완전히 병원 대합실 같이 돼버린 거예요.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별별 병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38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몇살 때, 아, 그때부터도 나는 참 약했다. 저는, 참 어려서부터도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햇볕 가운데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 거를 별로 못했거든요. 체육을 항상 이렇게 옆에서 보기만 하고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약한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매일매일 살려주심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38년이라는 거는 사실 참 고통하는 자로 보면은 긴 시간입니다. 제가 아파서 그 아픈 것이 익숙되는 아픈 것이 괜찮아지는 아니요. 아프다는 거는 가면 갈수록 사실 깨가 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아픔이라는 것은 절대로 익숙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라는 거는 오래 있어서 친해지고 오래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괜찮아진다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것, 통증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까워지고 싶지 아니하고 또 오래 알았으니까 익숙되어서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꾀병을 내는 사람은 그 병을 앓음으로써 자기가 더 무슨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고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기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덮고 뭔가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꾀병이 내는 거죠. 그쵸? 그건 꾀병이에요. 정말 아프면은 딱한 가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몰핀 아편을 맞아가면서 통증을 이겨내야 되는 거기서 벗어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참 많이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만큼 아픔이라는 거는 나중을 생각할 수 없는 급격한 당장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 마음에 주는 반응이 있어요. 그거는 기절을 하거나 정말 통증이 너무 하면은 돌아버리죠. 그렇지 않은 이상의 자기의 어떠한 판단력이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정도라면 딱 갖는 마음이 벗어나고 싶다예요. 38년을 기다리고 38년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참 많이 지쳤을 것이고, 오래 기다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더 마음까지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소망을 그치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거기 먼저 들어가면은 모든 병이 다 난대.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이렇게 누운 걸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되고 그 사람 병이 그 중한 거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픈 사람이 갖는 당연한 그 반응인데, 그런데 거기서 낫기를 포기하면 어떡해요? 이제 될 대로 되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 엄습해옵니다. 낫기를 원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밥 먹을,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그럴 때 그냥 먹는 것만 생각이 되듯이, 아파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한 마음이지, 거기에는 뭐 나는 안돼 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병자가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빨리 내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참 가엽다. 어떻게 아무도 안 도와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야, 거기 행각 다섯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병자들은 다 여유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다 자기 살기 바쁘지 남 살릴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게 또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맨날 뒤쳐져서 맨날 못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이 자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슬리핑 백처럼요. 그냥 깔고서 눕고 자는 그런 그 거지로 얘기하면 거적대기 같은 그런 거고, 우리가 그냥 슬리핑 백 같은 그러한 침구예요. 그거를 그냥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다. 우리 이 병자와 예수님의 그 의사 되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찾아서 그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이겠어요? 병자가 보이고 그리고 그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건강하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자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나님이 그 병자로서 또 죄인으로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병자인 걸 압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병자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사람. 참그 마음이 뭐랄까,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가엽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참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는 덧없는 것 같이도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겁니다. 저는 제가 매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없는 데서부터 살수 없는 데서부터 이렇게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생명력이라는 것, 매일매일 살리시는 생명력이라는 게참 굉장한 거다 생각이 돼요. 살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데,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데, 그런데 그걸 다 갖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병자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병을 앓았지만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이, 저는 안 돼요. 어? 내 버릇은 못 고쳐요. 내 성격은 못 고쳐요. 나의 생각 못 고쳐요. 나의 삶의 자세 못 고쳐요. 병든 거 알고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안 돼요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지금 자기한테 문제 있는 거다 알지요. 그 문제가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에게 아주 참그 나를 고통을 주는 그런 건줄 안다고요. 우리의 그릇된 그 편견과 선입관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기적인 생각과 또 자기 연민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잣대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삶을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낫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그것이 낫기를 원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짓이라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 성품을 고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면은 우리는 그 원함 때문에 온갖 짓을 다또 하고 그 정보에 귀 기울여서 우리는 베데스다를 찾아갈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물을 동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든지 그 물을 통해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낫기를 원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고칠 수 있는 분이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있느냐, 믿고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아마 저기 뭐야, 그 의사나 약으로 따지면 별별 데다 다녔을지 몰라요. 좋다는 거다 해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뭐 약을 사서 먹는다든지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의사로, 의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다든지가 안 되는 그거를 다 끊고 그냥 연못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그의 병을 보셔서 그 병에 오래되고 중한 거를 아신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거 하나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하나도 의지할 만하지 않아요. 정말 호산나 하던 사람이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최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뭔가 이상해 금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그 사람을 번쩍 안 하다가 들었다 넣었다 빼오면은 모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그걸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권위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했는지는 우리 아무도 이해 못해요. 마태보고 그냥 세무서 앞에 앉아 있는데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가고요.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이나 야고보 그냥 다 그냥 일하다가 가족 두고 그 배랑 금을 다 두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게 뭐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했다 그러는데 소명이라는 그 단어와 그 부르심이라는 거 없이 그 예수님의 말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머리 좋아서 믿었어요. 뭐 마음밭이 좋아서 믿었어요. 행위가 온전해서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믿어준 거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찾아오셨고, 말씀이 임하셨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끌고 올수 없다예요. 우리가 뭐 초청하고, 우리가 뭐 오세요, 오세요, 임한다는 건 그쪽에서, 그쪽의 의사로 그쪽에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그냥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임하였다.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답니다. 그것이 임한다는 건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임하셔서 친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 성령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하게 하심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게 하신 대로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남자가 그걸 믿고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본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더 어떻게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더 말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이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온 거예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그 했을 때는 그 백부장 자신이 말씀만 하옵소서였어요. 그런 믿음을 원래 갖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자꾸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했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안 한다. 믿음의 지금 시작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건데, 우리는 기적 기사를 보므로 믿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기적 기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 기사예요.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기적기사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복 내려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면은 그게 기적기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자체, 그것을 하시는 분, 그것은 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기적기사가 기적기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고 기적기사처럼 말씀도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리고 우리가 취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벌써 우리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그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인간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 없어요.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능력이 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성경에 그거 있다는 건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능력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아는 게 능력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직접 내가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말씀이 예수님이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접하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중에 그들의 의식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애씀이나 또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들 뭐 그래도 그렇고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이 왕의 신하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그 구경꾼들은 어떠하냐? 아니죠. 수근덕수근덕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귀로 듣고 머리로 헤아리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믿음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기사를 수도 없이 그 체험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다루심을 받았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까지 당당하게 말하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그 알고 있는, 들은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내면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떠한 애씀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거는 회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었고 속이 병들었으면 우리 병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속이 병들었으면 병자예요. 속이 썩었으면 우리 썩은 거예요. 우리 과일이나 야채 보면 겉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탁 깨보면은 복숭아고 뭐 이렇게 속이 탁 썩은 거 봤을 때더 화가 나죠. 뭐 물렁거리고 겉에 보기에도 뭐가 이렇게 상했으면 그거 이렇게 도려내고 먹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했을 텐데 겉은 아주 탕탕하고 예쁘고 탐스럽게 보이는데 딱 잘라보니까 속은 썩었더라. 그게 우리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자고 내가 정말 그런 썩은 것으로 까딱하다라는 걸 알면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냐? 그게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서라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래도 상관없고 38년 된 병자래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떠한 과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든지 병들면, 누구든지 약하면, 누구든지 낫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기 원하면 그냥 오라예요. 그 오라 하신 곳이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 주위에는 병자들이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 병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약한 자입니다. 병든 사람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은 없지요. 인생 중에 우리가 그런 약할 때, 정말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그런 약하고, 그런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은 절대로 일생 괜찮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 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거 변론할 필요도 없고 그거 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는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것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안 된다지요. 제가 몇번 얘기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베니힌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베니 목사님을 그 86년도에 이렇게 보면서 근데 벌써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저 사람 병자들이 낫는 것 기뻐하고 있느냐? 네 식구라면, 너 자신이라면, 병 낫기를 원한다면, 지금 낫는 걸 보고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지. 그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뭐한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가엾은 자를 보고 네가 가엾게 여겨지느냐지요. 형제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서 막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냥 찬물 끼얹은 그런 마음으로 팔짱 끼고서 저 사람이 지금 저 목사님이 저게 성령으로 하나 뭐로 하나 그런 식의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성령과 사탄을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을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천사의 탈을 쓰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성령을 가장해서 오는 그러한 사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마음에 깊숙한,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죄를 보게 함으로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팔짱 끼고 앉아서 헤아려서 알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눈에 티는 알아도 절대로 스스로 눈에 대들 보는 하나님이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났으면 38년이나 아프든 그러한 그 자기 백성이, 자기 형제들이 이웃이 그러한 사람들이 병이 났으면 지금 같이 잔치를 하고 좋아해야 되는 건데 자리 들고 걸어 다녔다고 지금 야단치는 거죠.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뭐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랬으니까 그걸 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난 지금 하고 있다. 이 환자에게서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약자입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정해서 정죄해 줄 만한 지금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강세고 이쪽은 지금 혼자 병자가 뭔가 죄인처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너보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모른대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왜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피했을까? 여기서 보면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라 그래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환자를 특별히 보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그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한 가엾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뭐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누군지도 이 사람은 몰랐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수님 나좀 고쳐주시옵소서 안한 거예요. 우리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기사를 행한 거를 소문을 듣고 그분이 지금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기대하면서 왔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기 보고 낫기를 원하느냐 묻더니 그냥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상식을 떠난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걸 행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병자들을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금 살려주시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죄 속에서 죽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는 하세대 사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실함이기도 해요.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기며 자비롭고, 그러한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 약자에 대한 그 관용, 그리고 섬김,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인애예요. 지금 약자는 여러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이 연약함은 다 갖고 있지만 그 약자들을 이제 우리가 섬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섬기다가 중간에 내팽개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제하고 처음에는 섬긴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립하지도 못하고 아직 서지도 못하는데 그냥 버려지면 뭐예요? 더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탈북자들도 그렇고 정신지체 장애자들도 그렇고 뭐 가난한 사람, 무한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또그 자선단체에서 많이들 그 유행처럼 이벤트처럼 막 도와요. 근데 끝까지 케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확 하다가 흐지부지 잊어버릴 것만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이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동냥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들은 내가 거지 취급받았거나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았거나, 내가 역임받았거나,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걷질 못해서 우리가 안았는데, 그 사람, 애가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탁 내려놔 봐요. 그 아이는 정말 자기가 걷지 못하고 자기가 아프다는 것 외에 버림받았다? 그냥 탁 내려놔서 결국 더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낳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낳아서 키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관계를 갖는 거죠. 식구란 그런 거고 형제란 그런 것이고 지체란 그런 거예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또, 변하기 쉬운지 알고 계셨으니까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피하고 가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를 행하면요. 거기에 은사 때문에 몰려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은사 행하는 사람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체력,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것 상관없이 다 와서 정말 물어뜯는다 그럴까? 딱 달라붙으면요.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을 고쳐주고 뭐를 해도요. 참 재밌는 게 병원에서 의사들은 돈 받고 고쳐줘도 고맙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시간도 딱 하고 얼마나 그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사로 고쳐주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금방 어떻게 뭐가 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요. 돈안 내도 당연하고. 그리고 몇 시간이고 와서도 당연하고. 제가 이렇게 카운셀링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과 만나면 어떡해요? 친구나 뭔가 그런 대화가 아니고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땐 돈을 내잖아요. 지금 이 물질사회에서는 뭐를 배워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거를 동계산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그거에 그냥 심심하면 오고 궁금하면 오고 뭐가 자기의 모든 걸 그냥 여기 와서 쉽게 해결하려고 주님한테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쉽게 해결하려고 그냥 거기에서 있으면은 지금 그 사람도 주님한테 못 가고, 나도 주님한테 못 가고,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왜 사람을 피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나가는지, 예수님보다 더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그 섬김으로 모함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하는 그거예요. 왜 섬겨가며 왜 사역하며 뭐 하는지 하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그 방법과 하는 시기와 하는 그뭐 정도라 그럴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령을 좇아서 행할 때에 보면은 사람을 피하고 제자들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려는 것만 하는 것이 그분의 그냥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게 하심을 줬는 그 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다 지금 사람의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결국 나중에 혼잡함이 나오고 정말 필요한 것들 서로가 다 못하게 돼요. 하루 24시간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시간을 쓴 만큼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좋아서고 사람이 원해서 한 거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을 뭐예요? 빼앗긴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일을 내가 막은 게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몰라요. 끼리끼리는 반드시 다른 편을 낳게 됩니다. 분열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하고 있으면 그 누구와도 화목하고 그 누구와도 사랑하고 그 누구라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만 그 하신 일 중에 사람을 피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요, 왜 애굽에서는 예배를 할 수가 없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는 죄의 종살이 했다라고 얘기하시며 광야로 이끌어 내셔야만 됐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거꾸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파송받았지 세상에 물들으라고 세상하고 같이 맞추어 살으라고 세상에 지배받거나 영향을 받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파송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라 얘기예요.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금처럼 사람이 많은데, 거기 완전히 병자들만 잔뜩 있는데, 다섯 행각이나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다. 정말 와르르 모여들 판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은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는 고쳐내라고 이제 요구할 판이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쳐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지금 무슨 저건지 상관도 없이. 근데 예수님이요, 또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이 사람이 아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았으니까 또 일부러 가가지고 유대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단은 무서웠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그 책망함, 왜 율법을 어겼다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그 변명이라 그럴까? 자기 보호 그 본능이 나왔지요. 예수 누가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난한 거지. 난죄 없어. 왜 우리 그런 소리 잘하죠? 뭘 했을 때 하란 대로 한 거지. 나는 죄 없어. 근데 나보고 하라고 그런 그 지금 대상을 안 거니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야단을 맞아도 그 사람이 야단 맞을지 내가 야단 맞을 일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질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니가 자기 죄 때문이냐 또 하나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할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걸 보고 남에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누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를 정죄하신다기보다는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으라는 거는 왜?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가 이제 너의 뜻대로 살지 말라예요. 우리는 육체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도 내 맘대로 해서 내 육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게 자유 같고, 그것이 아주 정말 세상 없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건강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원칙을 우리가 맘대로 바꾸고 맘대로 배치를 바꾸면요, 조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는 우리 인간끼리 법률을 어겼다든지 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예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다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심한 병이 생긴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병이 죄에서 나왔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도 파괴시켰고 우리의 생활 타입 모든 사는 방도도 자고 먹고 깨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 스스로 다 파괴시켜 놨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그 정말 싹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독을 먹고 있고 우리는 그 무리하면서 살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얽매여서 모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 비교 경쟁해 가면서 그러고서 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그 살아야 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촉하게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우리가 고장이 날 수밖에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나 남편이나 옆에 지금 그 사회적인 리더들이나 누가 자꾸 학대한다든지 뭔가 그 두려움이라 그럴까. 그런 걸로 억압하고 하면은 또 그런 걸로 병들고요. 이래저래 꼭그 사람의 죄가 어떻다는 것보다도 모든 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를 통해서 온그 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대.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일부러 병들게 했다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요, 남을 막 욕할 때 그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욕하고, 왜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막 이렇게 흥분하나 할 때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고 하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다면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관이 있는 일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마음의 본능 속에 자기가 인기가 있고, 자기가 그런 기적기사를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시골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하고 자기를 동등대히 얘기한다. 이게 지금 뭐이 유대인들로 볼 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우리 마음에 숨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대해서 정죄할 때는 우리가 미화시킨 그러한 정당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죄 없는 자 돌던지라예요. 그래, 그거 잘못이다. 그건 나쁘다. 그래, 그런데 죄 없는 자 돌던지라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미쳤다 그럴까, 그러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말을 할 만한 지금 근거들을 이 사람들은 보고 온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지금 그렇게 인정을 했고,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것에 거꾸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옳다예요. 내 판단이 옳다. 저 사람 틀렸어. 저거는 살아둘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나중에 보면은 성경은 그 사람들 마음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싶었고, 자기가 그 권세를 행하고 싶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름을 갖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아마 그 얘기를 했으면 펄쩍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절대로 펄쩍 뛰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비춤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세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나를 변명해봐도, 나를 포장해봐도, 내가 나를 모른다. 아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인간인 이상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병이 있거든, 죄가 있거든이 아니라, 병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죠. 있거든, 있거든 할 때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있거든은 하나님 보고 있나 없나 좀 보세요 같은 거예요. 내가 볼땐 없는데요. 내가 모르지만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나좀 도와주세요.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정직함,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의 죄는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가 있다든지, 이 형제에 대한 자비가 없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그것이 죄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하려고 두는 거예요. 못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하는 모든 일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죄를 모르죠. 65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의 시선 밖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시선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 자신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어떤 형제가 굉장히 그 부인에게 대해서 잘못해요. 근데 그 형제는 늘 자기를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학하면서도 그게 그 자기에 대한 자학이라 그럴까 자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업어여길까, 누가 나를 손가락질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열등감이 크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부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부인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때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줄을 알게 된다는 거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면 이웃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 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예쁘고서 고개는 단장하고 막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고 또내 마음의 시선에 안 들어있는 거는 뭐가 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다고요. 내가 마음이 동하는 사람만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 나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은 제일 뭐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른 우리 마음. 아무리 힘껏 사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모두를 해봤자 우리의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모두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비춤을 받을 때 내가 사랑 없음을 비춤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비춤 받는 거,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거. 예수님은 이기적이 아닌데 우리는 이기적인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다 순복했는데 우리는 자꾸 힘들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뭐가 말이 많은 거. 아까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순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또 변화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군시렁군시렁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를 생각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기사를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적기사 보기만 원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떡 달랬지? 어? 뭐 건강 달랬어요? 내가 언제 돈 달랬지? 무슨 평강 달랬어요? 그런 거죠. 평강보다 돈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서의 명예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것이 나의 죄를 비침 받고 나의 죄가 씻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것은 기적기사를 쫓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그들의 정당성,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메시아시고, 정말 그분의 말은 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내가 살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내 모든 말이 잠잠해지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죄 씻음받고, 내가 거룩함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실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내가 확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이 계속 상관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살도록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체험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한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했다. 그분이 말을 했더니 내가 나았다. 근데 그분이 나보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으니까 난 가는 거야. 나는 지금 다른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야. 예, 그분과의 그 정말 내게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게 어떤 체험을 했다지요. 지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안 갔는데 나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남자가 이 병자가 체험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는 살수 없는 나를 매일매일 살리시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매일매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제 알았으니까 그분이 예수라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곤란해지고 나도 곤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왜냐하면 내가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쳐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고쳤다. 내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고쳤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됐다. 정말 말한 대로 했더니 됐다를 우리가 매일 체험해 보세요. 그 말씀은 꿀보다 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은 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는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그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야지. 기도해보고, 노력해보고, 뭐 해보고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라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가 사탄이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뭐든지 하나님이 했다. 아니요, 사탄도 해요. 사람도 해요. 성경에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거 보면 사탄이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뭐 세상이 하는 거, 돈이 하는 거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건 예수님이 했다 그러고, 다른 거는 내가 한건 내가 했다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한건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그러고, 사탄이 한건 사탄이 했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직이고,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뭐를 해주셨는지, 우리는 각각 어떤 체험을 갖고 있어요.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는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용서하시고, 그걸 거룩하게, 깨끗게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이 내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내 능력 되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그 열매예요. 그거를 체험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둡고 혼돈됐던 그곳에 빛이 임한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고 그러한 살아 역사하심이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았다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새롭게 했다 하시며 의롭게 했다 하시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짐으로 증거하며 사는지요?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해주셨다고, 내게 하셨다고 우리가 증거하고 사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정말 내 공로가 아니고 그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뜻을 갖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살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리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